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실제로 시편을 가까이 했을 때 얻는 유익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곤 했습니다. 고대 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는 시편을 영혼의 거울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도냐면 시편을 읽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발견할 수 있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한 명제만을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경에서는 악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시편에서는 그 악을 어떻게 삼가야 하는지 알려주고요.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고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지도의 역할을 친절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과 시기라는 아주 익숙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또 역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나는 많은 영역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가 악과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 뭐 그만이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은 그 결과가 그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우리한테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5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큰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력이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들을 보면 나뭇잎이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결과와 보응이 마땅한 보응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형통해 보이는 오히려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의인의 길이 훨씬 참담한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나의 삶 가운데 고난만 넘쳐나고 어떨 때는 그 모든 죄를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다 뒤집어 쓰고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심방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가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불평과 시기가 일어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우리의 영혼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은 이 불평과 시기가 일어날 만한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격분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또 시기는 질투하는 마음이고요. 이런 격한 상태에 있을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상적인 분별이 안 됩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먼저 불평과 시기하는 마음을 그치는 작업부터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성경에서 풀은 곧 사라질 것 그리고 허무한 것을 표현하고자 할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풀은 마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초록빛으로 수놓은 그런 잔디 같고 또 싱싱한 그런 채소같이 보이지만 그 악인들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렇게 풀과 같이 허무해질 것이다. 쇠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불평과 시기하는 마음을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권면을 이어갑니다.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스포츠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왜냐하면 공격하고 있을 때는 골을 먹을 그런 위기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소극적 권면, 앞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권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소극적 권면은 적극적인 권면을 기대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권면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 시를 대하는 모든 백성이 거해야 할 처소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만이 앞서 권면한 불평과 시기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불평과 시기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오만 복잡한 생각들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으로 만족될 때 그 복잡한 마음들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에 질서가 잡히고 주님을 바라는 그 기쁨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소원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소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내 스스로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소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팩트는 정말 너의 영혼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 그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런 너의 소원이 너의 진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자체를 소원하는 그것이 너의 영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중요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여호와를 소원할 때 너의 삶이 절망,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을 소원하고 그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삶,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실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인가? 우리의 그런 어려운 상황 다 덮어놓고 무조건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믿음의 기초 속에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과 바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맡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큰 돌과 같은 것을 굴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마음속에 다 소지하고 있지 말고 믿을만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과 최종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가장 더 원하고 더 소원하시고 더 완벽하고 선하신 결과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굴렸을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볼링을 굴린다고 하죠. 그 공이 떠났으면 그 결과는 그 핀의 결과를 보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참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빛을 약속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의, 공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시고 빛같이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흐릿한 것을 아주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흐리멍텅한 아직 분명하지 않은 그런 지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내가 직접 만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그런 확실한 그런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흐릿했던 것을 아주 명료하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신데 그 선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선물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 라는 지적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진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것이구나. 내가 진리에 속했음을 깨닫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말씀해 보면 담대한 마음을 주겠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 확실한 경험적 지식이 되고 나의 마음속에 굳건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여행을 해나가는 데서 있어서 아주 굳건한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약속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과 화평을 약속하십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 자들에게 땅과 화평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말합니다. 또 화평은 샬롬의 복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에게 모든 인생의 짐을 굴려버린 그 마음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사실 오늘 시인이 권면하고 또 약속한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 주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겠다. 기쁨의 근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요. 길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 오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잔뜩 마음에 소지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은 나에게 그 모든 짐을 굴려버리고 마땅히 지어야 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벼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한 날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불평과 시기, 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가져가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